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64세 남성인 스티븐 패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독은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공연이 열리던 호텔 반대쪽의 야외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무렵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공연 관람객들과 관광객들 약 2만 2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범인이 무장단체와 연결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범인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숨져 있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서 여러 총기류가 발견됐고 현장 부근에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량 두 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범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메릴 루 덴리라는 여성을 추적했지만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인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 스카이대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와 마이클 로스베시 브렌다시스 대학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 대학 교수를 올해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에 따라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연구는 장거리 비행 시 현지 시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장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토마스 페를만 카롤린 스카이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이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과 생리활동을 최적화하는 원리를 찾아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체 주기에 맞춰 환자들이 언제 약을 복용하고 어떠한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할지 등을 정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터키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에서 터키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한 논의를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는 1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비판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10만 명의 교사와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가 직면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쿠데타 가담 용의자의 본국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터키를 실망시켰다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참가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남 씨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됐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드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나 군사 옵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북한 정권에 달렸다며 외교 채널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며 서해북부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2에서 4미터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복수의 소통 창구가 있다며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그가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에게 기운을 아끼라며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는 이날 오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에게 잘 대해줘도 북한 문제는 지난 25년 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왜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실패했지만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틸러슨 장관이 하루 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과 접촉 시도를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두세 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정전과 같은 암흑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있고 북한 정권에 닿는 소통 라인이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겁니다. 또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독자 채널이 가동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가장 시급한 행동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분명히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 내 관리들과 몇 개의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촉진, 정권의 교체 추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그리고 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리들은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 대화 준비가 됐다는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미북 간 대화에 관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베이징 기자회견과 이를 반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외교사령탑이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윤국환 기자와 함께 두 사람의 발언과 맥락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어서는 부지영 기자와 함께 미 행정부 내에서 실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최근의 여러 상황들과 평가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국환 기자.
예.
사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큰 뉴스인데 먼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걸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두세 개의 직접 채널을 가동해서 현재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대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명으로 미북 간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미 외교사령탑의 발언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네.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온 지 하루가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일종의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글쎄요. 이 틸러슨 장관은 사실관계를 공개한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평가를 언급한 것이니까 둘이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네.
다만 틸러슨 장관의 행보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글을 올렸던 걸까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온건한 경찰과 거친 경찰의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한 데서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거듭 리틀 로켓맨이란 비하적인 예.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교 사령탑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발언을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깎아내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등 행정부나 의회의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공개리에 비판을 가해왔는데요.
네.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예.
틸러슨 장관에게는 사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틸러슨 장관의 발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채널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있는데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성일 차석 대사가 창구가 돼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 국장도 조셉 윤 특별대표와 대화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예.
이 밖에 미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측 인사들과 대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현재 북한과 외교 채널이 열려 있다라는 점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껏 고조된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현재의 상황이 과열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완화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핵심적인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보이고요. 또 미국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된 셈인데 그렇다면 이런 그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미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격적으로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M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한 자리에서
예.
미국과 북한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일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헤드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한편 북한은 핵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1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외교 혹은 군사력을 통할지는 북한 정권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현재로서는 김정은에 대한 외교적 채널이 열려 있다면서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의 이 같은 메시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막후 접촉을 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시간 낭비로 일축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부지영 기자와 함께 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무용론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날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듯한 모양새가 된 게 더 관심을 끄는 것 같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는데요. 1일 오전 10시 30분과 31분에 잇따라 게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김정은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긴 한데 그 메시지가 국무장관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리틀 로켓맨, 즉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하더라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트위터라는 공간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또 뿐만 아니라 장관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그런 노력하느라 힘 빼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마치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대북 접근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긴 거죠.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어떤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부에서도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온도차가 좀 느껴졌는데요.
예.
보통 국무부는 국무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이 언론 등의 회의적 반응을 불식시키려는 후속 성명을 내놓곤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떠난 몇 시간 뒤에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예.
미국의 거듭된 노력과 설득에도 북한이 전혀 이 비핵화나 관련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은 북한과 소통 창구가 열려 있으니 지켜보라고 했는데 이 정작 국무부에서는 즉각 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뭔가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내놨죠.
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뭐서 지켜봐달라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국무부 대변인은 오히려 북한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마다 혹은 당국자마다 대북 접근법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노트 대변인이 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서 또다시 국무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예, 틸러슨 장관의 대북 소통 창구 가동 발언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면서도 그런 라인은 한시적일 뿐이라는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게는 외교를 통해서 순순히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 강제로 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 틸러슨 장관이 그 여파를 다소 가라앉히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네.
당초 치밀한 계획 아래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적인 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을 때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건드리면 전례 없는 군사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신호였는데 그 직후에 틸러슨 장관이 나서서 미북 관계에 미국인들이 걱정해야 할 만한 극적인 변화는 없다.
예.
이렇게 또 긴장 수위를 확 낮춰버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 국무장관이 이후에 이걸 좀 상황을 완화하는 것.
네.
이제 이것이 앞서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계산된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부 내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각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예.
특히 민주당 쪽에서 두 장관의 인식이 대통령의 말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얘기가 대표적인데요.
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둘로 나뉜 것 같다. 한쪽은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로 양분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당국자들의 발언에 일종의 쭉 맥락이 있다, 뭐 공통분모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름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뭐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상정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
북한이 괌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하고 미 본토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할 때 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 차원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예.
뭐 앞서 언급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라든지 또 유엔에서 제기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북한 파괴 발언 등 이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얘기한 겁니다.
네.
또 틸러슨 장관, 매티트 장관 모두 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군사 옵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번 상황도 그렇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침없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의 큰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고
네.
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은 이를 위한 수단 혹은 뭐 중간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대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중간 목표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비핵화죠.
예.
이미 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고 또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제시됐습니다.
예.
한국, 일본과 공조해서 언제든지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신호를 주고 의회와 협조해서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계속 도출해내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고 여기에 북한과 연루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거론해서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도록 옥죄겠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외교와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위한 개별 전략으로 읽힐 구석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추후 발언이라든가 틸러슨 장관의 어떤 거취 그리고 또 중국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방문지는 중국입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에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한국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임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만나 북한과의 경제와 외교 관계 단절 혹은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각국을 돌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외에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탈리아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행보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청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를 현지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 부임한 북한 대사는 이탈리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노 장관은 북한이 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포르투갈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유용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아그레망을 승인받고 8월 하순 이탈리아에 부임한 문정남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임명자는 신임장조차 받지 못한 채 이탈리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직은 지난해 2월 김춘국 대사가 간암 판정을 받고 현지에서 숨진 이래 20개월 가까이 계속 빈자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독일 정부도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내 북한 외교관 숫자가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지난 22일 발행된 독일 외무부의 외교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박남용 대사와 허영희 참사관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사관 근무 인원이었던 10명보다 3명이 줄었고 2014년을 기준으로 14명이 근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식통은 29일 BOA에 북한 외교관 숫자가 줄어든 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독일은 외교관 감축을 통해 2321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북한 대사를 추방하거나 외교관을 줄이는 각국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또 페루,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외교관 승인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식통은 북한 대사의 추방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열어두는 건 중요하다며 대사 추방 등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대사관 건물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벌여 물의를 빚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해외 주재 북한 공관이 자체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부터 매달 약 4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9월 초 임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농아들이 독일을 방문해 수화통역사 양성 과정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아인 5명과 통역 등 8명의 북한 농아인 대표단이 9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 중입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전 대표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농아인들이 지난 26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에 머물며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7일 독일의 제2공영방송국인 GDF를 방문해 방송 현장을 둘러보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카메라를 작동해 보는 등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이어 독일 헤센주의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수화통역사 공인시험 교육기관인 헤센교사 아카데미를 방문해 관련 시험과 자격증 운용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글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북한 농아인들은 이곳에서 국가공인 수화자격증 시험의 개념과 응시 자격, 등록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독일인 강사가 수화로 설명하면 독일인 수화통역사가 독일어로 통역하고 이후 북한인 통역사와 수화통역사를 거쳐 북한 농아인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999년부터 이 시험을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신청하는
북한 농아인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인 통역사 한 명과 북한인 통역사 두 명이 동석했습니다. 농아인 대표단의 독일 연수를 계획한 그룬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세계 청각장애인 연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의 조선장애인 보호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위해 방북했으며 최근까지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방북 당시 북한 측으로부터 청각 시각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조달을 위해 같은 해 11월 베를린의 투게더 함흥을 설립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과 협의해 평양 모란봉 구역에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을 열었으며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룬드 전 대표는 그동안 진행했던 투게더 함흥의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북한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게더 함흥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말의 전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거친 막말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과 평양 간의 이른바 말의 전쟁,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가 말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8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날 뉴저지주 베트민스터 골프장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형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나온 북한의 대미 위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은 중거리 미사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는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을 겨냥한 자신의 화형과 분노 발언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리 군이 100%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anything,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1일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9일 북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km를 날아가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흘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수뇌부는 유엔 총회로 무대를 옮겨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그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 등으로 부르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23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 등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됩니다.
이렇듯 화형과 분노에서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비난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등을 거치면서 선전포고까지 그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수뇌부의 인신공격성 말의 전쟁이 자칫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부추길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스페인 동북쪽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투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달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참가자들이 확정됐는데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사정 좀 알아보겠고요.
네.
아, 미국 소식으로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50명이 총을 맞고 숨지는 이 대참사가 벌어져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스페인 카탈루니아 주가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문 스페인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이 강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일방적 독립 선언에 문이 열렸다. 우리에게 국가 지위를 획득할 권리가 생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어제 실시된 분리 독립 주민투표 결과 90%가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희망과 고통이 함께한 이날 주민투표일인데요. 이 카탈루니아 시민들은 독립된 공화국을 세울 권리를 획득했다라고 강조하고요.
예.
투표 결과를 곧 카탈루니아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투표는 뭐 압도적으로 뭐 통과됐는데 희망과 고통이 함께했다. 여기서 고통은 어떤 얘기입니까?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막으면서요. 경찰과 현지 주민들이 충돌해서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예.
카탈루니아 주민 900여 명이 경찰이 쏜 고무총탄이나 곤봉에 맞아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걸로 영국의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예.
이 스페인 정부를 이끄는 마리아노 라후이 총리가요.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카탈루니아 독립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주민투표 직후에 라후이 총리는 이 헌법재판소가 무효 판정한 투표를 강행한 것은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카탈루니아 자치정부를 맹비난하고요.
예.
독립투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또 투표율이 42.3%에 머물러서 유권자 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스페인 당국은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측은 이 스페인 당국이 투표함 압수 등으로 방해한 분량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주민투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카탈루니아 자치정부는 이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48시간 이내에 공식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 정부, 유럽연합과 독립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스페인 당국이 투표를 강경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이 자치정부가 일방적인 독립 선언을 하면 마드리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접수할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 전망을 전했습니다.
예. 자, 독립을 요구하고 이렇게 국민투표까지 실시한,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스페인 카탈루냐 어떤 곳입니까?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그 지난 1992년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도 마드리드에 이은 스페인 제2도시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의 주도입니다. 스페인 동쪽에서 동북쪽에서 프랑스와 접한 지역인데요. 면적으로는 전체 6%밖에 안 되지만 경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국민 총생산이 스페인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좀 부유한
예.
곳입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면 $40,000 정도인데요. 스페인 전체 평균의 한 1.5배입니다. 이렇게 경제력도 차이가 나고 문화, 역사적 배경과 언어도 스페인 주류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독립 독립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백악관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에 회견을 했는데요. 스페인은 훌륭한 국가라면서 통합된 채로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앞서 미 국무부가 이 스페인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본다라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거를 시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카탈루니아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이요. 스페인 정부가 계속 카탈루니아 주민들을 분리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면 분쟁이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등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나라들은 자국민과의 전쟁이 국가 붕괴의 위험을 내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카탈루니아를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 아주 강경한 비판인데요.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분리시켜서 강제 병합한 행위를 이번 사태하고 연결을 해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이웃 나라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들은 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영국 신문 가디언은요,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 등 극소수만 스페인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을 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럽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카탈루니아 분리 독립을 둘러싼 갈등을 스페인 내부 정치 상황으로 보는 듯 공식 대응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유럽연합 집행부는 스페인 정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식 대응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요. 다른 나라에서도 소수 민족들이 분리 독립 요구를 들고 나올 영향을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달 중순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이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죠.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데요. 네. 중국 공산당이 지난 금요일 9월 29일 대회에 참가할 지역별, 직능별 대표 선출이 모두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게 될 대표는 총 2,287명인데요. 지난 18차 대회보다 약간 좀 늘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 참가할 여성 대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약 540명 정도인데요. 예. 신화통신에 따르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약 8,9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 당원이 30% 미만입니다. 예. 특히 여성 당원이 당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한국과 타이완, 미얀마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배출되는 것에 비하면은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 많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여성으로 한 3명의 여성이 꼽히는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였던 당나라 측천무후, 또 청나라 여황제 서태후, 또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인데요. 모두 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예. 중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나쁜 선례를 얘기할 때 이들을 좀 거론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녀 차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이요.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선언한 게 상당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 하지만 그 구호는 남성 평등보다는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 결과 중국 여성들이 오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지만 예.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도 대개는 하급직이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게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19차 전당대회 주요 일정이 이제 지도부를 선출하고 또 당의 주요 노선, 정책을 결정하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 주요 의제 가운데 여권 신장과 관련된 부분도 다뤄집니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인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그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같은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예.
남녀평등의 문제가 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긴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많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라면은 도박장, 그러니까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무장괴한이 음악회장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겨냥해서 총을 마구 쐈는데
예.
지금까지 최소한 50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난 겁니다. 어제 저녁에 라스베이거스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는요. 컨트리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날도 야외 공연장에서 청중 한 3만 명이 모여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예.
현재 시각으로 저녁 한 10시경에 주변에 있는 호텔인 만델라이 베이 쪽으로부터 총탄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예, 공연장 안에서 총격이 발사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총을 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 길 건너에 있는데요. 호텔 32층에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쪽 길 건너에 있는 공연장을 향해 총을 난사한 건데요.
예.
이 총격이 1, 2분 계속됐다는 증언도 있고 한 5분 정도 이어졌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총탄에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공연장이 아수라장이 예. 됐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범인은 자살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경찰 특공대가 호텔에 진입해서 용의자를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자살한 걸로 정정됐습니다.
예, 범인의 신원은 좀 밝혀졌습니까?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이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은요, 이 용의자는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올해 64살인 스티븐 패독 씨고요.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동양계 여성이 용의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경찰이 이 여성의 소재를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이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요.
예.
당시 49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는데요. 이번 사건이 당시 사망자 수를 넘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희생자들과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대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고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황해도에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 개성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1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구름 끼고 흐립니다. 원산, 장전에 오전에 비가 내리고 해산, 풍산, 운기, 삼지연 등은 맑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7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 북부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2에서 4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64세 남성인 스티븐 패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패독은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공연이 열리던 호텔 반대쪽의 야외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무렵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공연 관람객들과 관광객들 약 2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은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범인이 무장단체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패독이 테러 용의자 선상에 올라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범인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숨져 있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 방에서 10여 정의 소총을 발견했으며 현장 부근에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량 두 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참가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남 씨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됐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에서 터키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필요가 없다고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한 논의를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는 1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비판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10만 명의 교사와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가 직면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쿠데타 가담 용의자의 본국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터키를 실망시켰다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생체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인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 스카이대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와 마이클 로스베시 브렌다시스 대학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 대학 교수를 올해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생체시계에 따라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장거리 비행 시 현지 시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장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토마스 페를만 카롤린 스카이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이 생체시계가 낮과 밤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과 생리활동을 최적화하는 원리를 찾아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생체 주기에 맞춰 환자들이 언제 약을 복용하고 어떠한 수면 습관을 거쳐야 할지 등을 정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